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내 동대청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한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가 후퇴된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더 나은 길을 닦아서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의 탄압으로 숨진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적어도 6,700명에 달한다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미얀마 정부군의 강경 탄압이 시작된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숨진 로힝야족 가운데는 5살 미만 어린이도 73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이번 성명은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족 난민 수용소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앞서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군사 행동이 시작된 첫 몇 주 동안 40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의 로힝야족은 정부군의 탄압을 피해 약 63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이주했습니다. 유엔은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군의 진압을 인종청소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예멘에 있는 수니파 후티 반군에 탄도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후티 반군에 넘긴 탄도미사일이 지난 7월 22일과 지난달 4일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에 쓰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란의 서방국들과의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이 합의는 평화적 목적의 이란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구테우스 총장의 보고서와 중동과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란의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공습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습은 지난 9일 하마스가 로켓포를 발사한 데 대응한 것이며 하마스의 무기고와 훈련소 등을 겨냥했다고 이스라엘 당국은 밝혔습니다. 앞서 하마스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에 대한 반발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들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은 지난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경찰은 예루살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팔레스타인인 6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을 도발하는 건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러시아를 이란과 북한과 같은 축으로 넣으면서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도발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미국은 과거 이미 핵무기를 사용했고 그것은 정당화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약 1,600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건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달린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중요한 성취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첫 질문에 러시아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사회 간접자본 시설과 교육,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 들어 세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정치와 권력에 있어서 영원한 친구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치의 비정함을 표현한 말인데요. 그 비정함을 뛰어넘는 한 정치인의 진실한 위로와 우정이 전 미국을 감동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한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몇 년 전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 보 바이든을 추억하는 자신의 회고록을 소개했는데요. 이 자리에 공동 진행자로 나온 사람은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딸 매건 맥케인 씨였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008년 당시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 그리고 맥케인 의원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대선을 겨루기도 했었는데요. 맥케인 씨는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 보 바이든 씨와 같은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리를 바꿔 매건 씨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위로하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과 맥케인 의원은 서로 다른 당에 속해 있지만 진정한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못된 질병을 꼭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맥케인 의원도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서 바이든 부통령과 그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보냈습니다. 두 정치인이 보여준 품격 있는 우정에 전 미국이 감동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비지스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I started a joke, 난 농담을 시작했었죠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started a joke that started the whole world crying, but I didn't see that the joke was on me. Started the whole world laugh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나서 사드 문제 때문에 중한 관계가 후퇴했다고 진단하고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씨가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 관련 징역 25년을 구형받았고요. 이어서 필리핀 남북 계엄령 연장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회담했군요.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주한미군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뒤로하고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정상화하자고 지난 10월 말에 당국 간에 합의한 뒤에 처음으로 두 정상이 만난 건데요.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이 관계 회복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예.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예, 회담에 앞서서 사진 촬영을 위해서 언론에 공개한 시간 동안 시진핑 주석은 모두가 아는 그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면서 그런데 수교 25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나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관계 개선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중한 관계를 후퇴시켰다는 그 모두가 아는 그 이유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사드 문제를 가리킨 것으로 양국 언론과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드는 높은 고도를 나는 탄도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미군의 탐지 요격체계인데요.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합의에 따라서 한반도 배치를 결정했고요. 올해 경상북도 성주에서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시설이 자국 안보의 위협 요인이라면서 꾸준히 반대해왔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 사업 중인 한국 기업과 문화상품 등을 상대로 비공식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또 한국행 단체 관광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그 사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관계가 후퇴했지만 이제 앞으로 회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예.
문 대통령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 하지.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그간의 고를 메우고 더 큰 산을 쌓아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이어서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한중 양국은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공동의 번영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면서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인 동반자 관계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또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도 강조했다고요?
예. 이 두 정상은 지난 7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와 지난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장소에 이어서 두 차례 만났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만남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말과 행동에서 매우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면서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민주적인 리더십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를 제시하신 것을 보면서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시 주석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나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문 대통령과의 전략적인 소통과 효율을 강화하겠다고 시 주석은 답했습니다. 시 지핑 주석은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난징 대학살 80주기 추모 메시지를 내고 노영민 주중대사를 난징에 보내서 추념 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데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고요. 또 한국이 내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다음 대회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올림픽 조직과 준비, 중계, 스포츠 협력을 강화하자고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예, 자, 두 정상이 관계 회복 의지를 함께 나타냈는데요. 이 북한 핵 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습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반드시 흔들림 없이 견제해야 하고 전쟁과 혼란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중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공동이익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시 주석은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서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중국이 지지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안정 유지와 전쟁 방지를 위해서 한국과 소통,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국과의 공동 입장을 재확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늘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양국의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언론 반응은 사실 두 나라 모두 통상적인 정상회담 보도와는 약간 다른데요.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던 한국 사진 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 인력에게 폭행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언론은 이 일을 정상회담 내용과 비슷한 비중으로 전하고 있고요. 이 중국 언론은 관영 CCTV가 시진핑 주석 발언을 중심으로 정상회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고요?
네, 올해 초에 탄핵돼서 물러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내려달라고 검찰과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 검찰과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사익 추구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거의 1200억 원에 달하는 벌금과 약 78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 측근에게 큰 벌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요구한 건데 어떤 사건인지 좀 되돌아보죠.
예, 혐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공식 직책이 없는 측근 최순 실 씨가 정부 인사와 정책 출입 등에 관여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삼성과 롯데 같은 주요 대기업들에게 돈을 낼 것을 강요한 혐의가 비중이 큰데요. 이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선고를 받아서 지난 3월에 파면됐고요. 지금 구속돼서 재판 중입니다.
예, 그 재단에 돈을 냈던 삼성그룹의 총수도 재판 중이죠?
네,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병중인 관계로 사실상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상태에서 재판 중인데요. 1심에서 징역 12년형 구형 후에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입니다. 또 이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예, 그 최순실 씨도 2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형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 최순실 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리는데요. 이 구형량보다는 적게 선고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선고 결과도 이 최 씨 측이나 검찰, 특검 측 어느 한쪽에서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2심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재판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데 제대로 처치받지 못하고 또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열악한 시설에 갇혀 있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에 주장했는데요. 한국 법무부는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 중인데요. 이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인 내년 4월까지 재판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리핀 의회가 남부 민다나오 섬 일대에 내려진 이 계엄령을 1년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군요.
예, 필리핀 의회가 어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요청한 남부 민다나오 섬 일대 계엄령 1년 연장안을 승인했습니다. 찬성 240표, 반대 27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11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 소탕작전을 위해서 남부 민다나오 섬에 선포한 계엄령을 연장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청했었습니다.
예, 이 계엄령이 원래 언제 만료되는 겁니까?
예, 이달 말, 이 올해 말에 만료되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대통령궁은 성명에서 필리핀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이 이달 들어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계엄령 연장을 권고했고 민다나오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를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일 무슬림 반군단체가 민간인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이번 계엄령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미 그 계엄령이 한 차례 연장된 것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이 IS 추종 세력인 마우테 반군 세력이 남부 민다나오 섬 마라위시를 점령하자 60일 시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정부군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벌였는데요. 이 7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엄령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었습니다. 이 토벌 작전은 1,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이 10월에 종료됐는데요.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IS와 분리 독립주의자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다시 1년 더 계엄령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예, 이 계엄령에 대한 현지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계엄령 때문에 통행 금지 또 이 경찰 당국의 검문 등으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민다나오 섬 현지 주민 대부분은 이 계엄령이 섬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고 VOA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통행 금지 조치에도 별 구애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민다나오 섬에는 17,500여 개의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분 주민들에게는 그저 검문소일 뿐이고 이 검문이 이전 처럼 까다롭지는 않다고 현지 주민들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 계엄령 연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요.
네. 이 지난 10월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미 이 마라위시가 반군들로부터 해방됐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계엄령을 연장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 과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절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20년 넘게 장기 집권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72년 필리핀 전역에 선포한 계엄령을 1980년대까지 유지하면서 이 정치적인 적들을 제거하고 인권 탄압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민다나오섬 항구 도시인 카가얀데오로의 오스카 모레노 시장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절 얻은 교훈을 통해서 지금은 헌법으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1972년 당시 계엄령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과 필리핀 야권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테러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면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독재 정치가 재현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 개편안 단일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일 세제 개편안은 4주 표결이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대형 총기 사건이 횟수는 줄고 있지만 더 치명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언론들의 주요 기사에 이 세제 개편안 관련 소식이 올라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 개편안 단일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일안의 핵심은 이 법인세율을 원안보다는 조금 올리고 소득 상위 계층에 부과하는 세율은 원안보다 더 내리는 겁니다.
네, 이 세제 개편안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각각 별개의 안을 통과시켰죠. 이런 경우에는 양원 협의회를 열어서 단일안을 만들고요. 이걸 다시 상원과 하원에서 표결로 통과시킨 뒤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 이 정식으로 세제 개편법이 발효되는 겁니다. 참고로 상원과 하원 다수당이 모두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 세제 개편 작업은 현재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원과 하원이 별도로 마련한 세제 개편안에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이 단일안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조정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중요한 항목별로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기업에 매기는 세금률,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 법인세율이 21%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미국의 법인세율이 현재 35%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양원 세제 개편안이 원래는 20%로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이 단일안에서는 1%포인트 상향 조정돼서 21%로 조정됐습니다. 이 세율이 원안에서 1%포인트 오른 건 이 감세에 따른 이 세수 부족분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법인세율 외에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이 37%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원안보다는 약간 하향 조정됐습니다.
예, 그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이나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금 공제도 논란거리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방정부에 내는 소득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모두 만 달러까지 공제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75만 달러까지 그 이자를 공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예, 그 특히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을 공제해 주는 항목에 민감한 지역들이 있죠.
맞습니다. 이 지방소득세나 재산세가 아주 비싼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나 뉴저지주 그리고 뉴욕주 같은 경우에 이 항목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데 강력하게 반발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거를 살리는 거로 타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또 눈길을 끄는 게 이 상원안의 이 건강보험제도, 즉 오바마 케어 가운데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이 항목도 단일안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 하원안에서는 이 항목은 없었습니다.
예, 그 현행 오바마 케어에서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요. 공화당 측은 이 항목을 없애서 이 오바마 케어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없어지면 앞으로 10년간 예산을 3천억 달러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면서 의료보험을 잃는 사람도 다수 생기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세제 개편안 단일안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공화당 지도부는 이 합의가 된 단일안을 조만간에 처리를 하고요. 이거를 조만간 발표하고요. 이걸 4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So I'm excited to announce that if Congress sends me a bill before Christmas, the IRS, this is just out, this is breaking news.
네, 올해 성탄절 전에 연방의회가 단일안을 보내오면 여기에 서명해서 내년 2월부터는 이 시민들이 이 새로운 세율이 적용된 돈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세제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야당인 민주당 쪽은 공화당의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쪽에서는 이전 세제 개편이 이 대형 기업 그리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척슈며 민주당 상원 대표가 눈길을 끄는 말을 했는데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에게 민주당 출신의 새 상원의원이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이 표결을 세제 개편안 표결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예, 그 이것은 최근 치러진 엘라베마주 보궐선거 결과와 관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12일 치러진 이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더그 존스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 존스 당선자가 내년 초에나 취임할 전망인데요. 그러면은 이 상원 의석 분포가 공화당 51석에 민주당과 무소속 49석이 되는데 존스 당선자가 업무를 시작한 뒤에 표결을 하자는 겁니다.
예. 자, 공화당은 이런 요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역시 무시하는 반응입니다. 현 공화당 의석이 52석이라 반대표가 2표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요. 이 존스 의원이 들어오면 더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 전에 처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공화당 측은 예정대로 다음 주 표결을 강행해서 아까 말했듯이 크리스마스 전에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법안을 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경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소식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제닌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가 1.25%에서 1.5% 사이가 됐습니다. 참고로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합니다.
예, 그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 지금이 몇 번째인가요?
네, 연준이 10여 년 전에 이 금융위기를 맞아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그러니까 0%대까지 떨어뜨린 뒤에 지금까지 모두 5번을 올리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입니다.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내년에도 모두 세 차례가량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좋다는 판단에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요,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진정시키고요. 반대로 경기가 가라앉으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바로 중앙은행의 정책입니다. 옐런 의장은 어제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현 시점에서 순항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현재 미국 경제는 뭐 이보다도 좋을 수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4.1%로 지난 200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4%대 밑으로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또 경제 성장률은 연준 예상으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2.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최근 미국 증권시장이 계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현재 경제 부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안이 단연 화제인데 이 옐런 의장은 감세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군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말이 나왔는데요. 옐런 의장은 감세안이 경제 성장이 일정 정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나라 경제와 경제에 미칠 시점하고 그 정도는 불확실하다는 좀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 옐런 의장이 이제 내년 2월에 물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후임자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까?
예, 옐런 의장 후계자로 아시다시피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가 지명된 상태죠. 옐런 의장은 파월 지명자가 현 연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 규제 부분에서 파월 지명자가 큰 변화를 주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그 밖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서 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총기 규제 문제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크게 의견이 나뉘는 사안인데요. 오랜 시간 논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미국에서 대형 총기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째 되는 해라고요.
그렇죠. 5년 전인 2012년 12월 14일에 코네티컷주 뉴타운에 있는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어린아이 20명, 교직원 6명, 그리고 범인과 범인의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모두 28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났는데요. 당시 이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총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었지만 커졌었는데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미국 총기협회가 주도하는 이 총기 옹호론자들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이 법안 도입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 총기 규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곤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AP통신이 샌디욱 초등학교 사건 5주년을 맞아서 미국의 대형 총기 사고와 관련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내용이 전문가들이 미국 내 총기 사건의 추이를 연구해본 결과 대형 총기 난사 사건 횟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치명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치명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총격 사건에서 발생하는 사망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형 총기 사건을 연구해놓은 이 범죄학자 그랜드 디비 박사는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범죄자들의 성향을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별로 없고 잘 웃지 않는 우울한 사람들, 또 인터넷에 부정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이 살인자들을 언급하거나 그들을 추앙하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등이 이 총격 범들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예, 이 총격범의 성향은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어렵지만 사건이 더 참혹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샌디욱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형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예, 2016년에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이 나서 무려 49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올해 또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공영잔 총격 사건에서는 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에 또 텍사스주의 한 교회에서는 총기 난사로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총기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또 총기 기능이 더 좋아진 것이 이런 사상자가 더 많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전문가들은 그것도 역시 불확실하다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발생한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같은 경우는 용의자가 이 범프스탁이라는 장치를 달아서 총의 자동 연사 기능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온 이유는 이런 총기 성능보다는 총격범의 위치가 더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높은 호텔방 위에서 아래쪽으로 무차별 난사를 해서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샌디욱 총격 사건 이후에 대형 총기 사건의 강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이 현재 논란이 되는 총기 규제 논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형 총기 사건의 추이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서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슈아 레드니 부른 Someone Else's Life, 다른 사람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Somehow I'm leading someone else's life. I cut her star down with my knife. And right now I still see the way the moon plays this tune, though our night's tight. My hands shake, my knees quake. It's every day, same way. 'Cause then came you, then there's you. Keep your picture in my worn-through shoes. When there's you, then came you. When I'm lost, I look at my picture of you. Show you every way I've grown.
Since I met you and right now I'll be the boy in your next song. I'll learn the parts and play along if you let me. My hands shake, knees quake. It's every day the same way. 'Cause then came you, then there's you. I keep your picture in my worn through shoes. Then there's you, then came you. When I'm lost I look at my picture of you. If you let me, I'll show the world to you. Yes, if you let me, I'll know just what to do. 'Cause then came you, then left you. Keep your picture in my worn through shoes. When I'm lost in your eyes the way for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20세기 미국 문학의 최고봉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고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 will stay with you until
I'm dead fish. 그의 소설을 영화한 노인과 바다의 한 장면 잠깐 들어봤는데요. 자신의 작품 속의 주인공들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헤밍웨이의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 또 전쟁 중의 부상, 비행기 추락사고, 끝으로는 자살로 알려진 종말까지 남들은 평생을 겪어보지 못할 일들을 겪은 작가죠.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899년에 미국 중부 대평원지대인 일리노이주 오크팍에서 태어났습니다. 6명의 가족 중 그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요. 어머니는 화가이면서 피아노 연주자였습니다.
예, 가정환경은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글쓰기는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나요?
어니스트는 오크팍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스포츠 기자로 링 랜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니스트는 그 사람 글이 아주 좋아서요. 자신도 그렇게 쓰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면서 점차 글 쓰는 재능을 키웠습니다.
예.
이 헤밍웨이 가족은 여름이 되면 미시간주에 있는 별장에서 지내다 오곤 했는데 이 아버지는 어니스트에게 낚시, 사냥, 또 그 밖에서 텐트 치는 방법, 또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나중에 그의 작품 세계에 반영이 되죠.
예. 자,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고 미국이 막 참전을 하던 1917년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대신에 군대 지원을 했는데요. 그런데 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눈이 나쁘다면서 퇴짜를 놓은 거죠. 그래서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미조리주 캔사스 시티에 있는 캔사스 시티 스타 신문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예.
헤밍웨이는 병원이라든지 경찰서, 열차 정거장 등을 돌면서 취재를 했는데 매우 활동적인 기자였습니다. 어떤 기자는 해밍웨이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있는 곳을 취재하기를 좋아했다고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신문사가 이 해밍웨이의 문장 형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던데요.
네, 이 캔자스 시티 스타 신문사는 기자들에게 문장을 짧게 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특이한 요소를 들여다보도록 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바로 이런 점들을 열심히 익혔죠.
예. 해밍웨이가 얼마 안 돼서 신문사를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뭐 때문에 그만뒀을까요?
이 9개월 만에 그만뒀는데요. 이 적십자사의 일을 하면서 전쟁터에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적십자사 지원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실어 나르는 트럭 운전사 일을 하게 됐죠.
예.
이 해밍웨이는 이탈리아에 배치가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밀라노에서 무기 공장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부상병을 실제로 봤습니다. 해밍웨이는 또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가능한 한 최전선까지 들어가는 모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200개의 파편이 다리에 박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긴급히 후송돼서 밀라노 육군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부상이 암을 무렵해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죠.
예.
해밍웨이는 그러나 돈이 다 떨어져서요. 다시 캐나다의 토론토 스타 신문사를 찾아가서 기자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신문사에서는 해밍웨이가 쓴 시카고의 삶에 대한 글을 참 좋아했고요. 보수도 괜찮게 줬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해밍웨이는 시카고에서 작가 셔우드 앤더슨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 이 앤더슨은 미국에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최초의 작가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해밍웨이는 앤더슨의 글이 정말로 사실적이라고 느꼈고요. 자신도 그렇게 써보려고 노력을 했죠. 이 앤더슨은 해밍웨이에게 글 쓰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앤더슨은 또 프랑스로 가보라고 권하기도 했고요.
예.
이 파리는 생활비도 싸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와 있으니까 만나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래서 해밍웨이는 결국 파리로 갔나요?
갔죠. 그런데 가기 앞서서 얼마 전에 만난 헤들리 리차드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해밍웨이는 1921년에 부부가 함께 파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파리는 춥고 칙칙했습니다.
예.
이들은 파리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은 좁고 물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하지만 토론토 스타지가 여전히 해밍웨이를 유럽 특파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내기는 풍족했다고 하던데요.
네.
또 그런 직책이 해밍웨이에게 글 쓰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도 해주었겠군요.
맞습니다. 해밍웨이는 파리가 어떤 곳인가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프랑스 풍습과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이 새로운 친구들 중에는 1920년대에 파리로 온 예술가 작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시인 에즈라 파운드, 또 전위 작가 거트루스 스타인, 이 작가 스코트 피츠제랄드 등이 있었습니다.
네, 자 모두 당대의 명사들이군요.
그렇죠. 이들은 금방 해밍웨이가 유능한 작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에게 작품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줬죠. 해밍웨이는 취재를 하느라고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정치라든지 평화회의, 국경분쟁 등 여러 가지 글을 썼습니다. 또 각종 스포츠, 스키, 낚시 등에 관한 기사도 썼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나중에 스페인 전쟁에 관한 글도 쓰게 됩니다. 이 토론토 스타는 해밍웨이의 보도를 좋아해서요. 더 많은 기사를 보내도록 재촉을 하기도 했죠.
네. 자, 그럼 이 해밍웨이가 내놓은 최초의 소설집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 단편집으로 In Our Times, 우리들의 시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20세기 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단편들이라고 평을 받는 그런 작품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자, 1925년에 바로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그리고 이 무렵에 이제 해밍웨이가 장편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해밍웨이는 장편으로 자신이 그야말로 진지한 작가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요. 또 돈도 벌고 싶었죠.
예.
그렇게 태어난 것이 이 The Sun Also Rises,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합니다. 이 장편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유럽에 사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젊은이들의 꿈을 파괴했고요. 그 꿈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작가 거트루드는 이런 사람들을 더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렀죠.
그렇습니다. 이 헤밍웨이의 이 소설은 즉각 대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흥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One generation passes away and another generation comes. But the earth abides forever. The sun also rises and the sun goes down. 불과 25살의 나이에 헤밍웨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자,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가 성공을 거둔 뒤에 헤밍웨이는 파리에서 더욱더 유명해졌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헤밍웨이를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이게 결혼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이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폴린 이 파이퍼라는 미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헤밍웨이를 만나면서 이 여성은 자연스럽게 헤밍웨이 부인 헤들리와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폴린은 그만 헤밍웨이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두 사람이 이제 몰래 만나곤 했죠.
네. 자, 그런데 그래도 이 부인 헤들리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언젠가 헤밍웨이는 폴린과 짧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헤밍웨이는 그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느낌을 이렇게 썼습니다. 헤들리를 다시 보았다. 그녀 말고 다른 여인을 사랑해야 했다면 나는 죽었어야 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태양은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묻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헤밍웨이가 나중에 회고한 글인데요. 이처럼 아내에게 사랑스러운 느낌을 가졌는데 그러나 그 결혼은 결국 파탄이 나고 말았죠.
네.
헤밍웨이는 나중에 자기 일생을 통해서 헤들리와 함께 살았던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어니스트 헤밍웨이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헤밍웨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2편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주변에 꼭 끝까지 얘기 안 듣고 결론부터 내리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앞뒤 안 보고 결론을 섣불리 내릴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이 표현은 섣불리 판단하다, 서둘러서 결정하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My friend loves to jump to conclusions. Every time I forget to text her, she thinks I'm angry. 내 친구는 항상 결론부터 내려. 내가 답장하는 거 잊어버리면 꼭 내가 화난 줄 알아. I'm so impatient. I always jump to conclusions. 나는 참을성이 없어서 항상 서둘러서 판단해. Can you stop jumping to conclusions? 좀 섣불리 판단하지 마.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오늘은 jump to conclusion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버디가 부른 Wings, 날개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unlight comes creeping in, illuminates our skin. We watch the day go by, stories of old. They made me think of you. They made me think of you.
dreaming stars. We danced on top of cars, took pictures of the stage, so far from where we are. They made me think of you. They made me think of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1년 12월 14일 오늘. 노르웨이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세계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합니다. 남극 대륙은 평균 겨울 기온 영하 70도에 이르는 그야말로 얼음 대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탐험가의 꿈을 키워왔던 아문센은 의과대학에 진학하지만 중도에 그만두고 탐험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후 아문센은 1911년 10월 동료 4명과 개 52마리를 끌고 남극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어 아문센 일행은 두 달여간의 힘겨운 여정 끝에 1911년 오늘 드디어 세계 최초로 남극점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문센은 남극점의 하얀 눈밭에 세계 최초로 노르웨이 국기를 꽂게 됩니다. 1910년 12월 14일 오늘 미국의 철강업자 앤드류 카네기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설립을 위해 천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국제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었습니다. 1835년 스코틀랜드 덤퍼린에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앤드류 카네기는 어렸을 적부터 방적공과 기관차 조수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1853년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철도 회사에 취직하게 된 카네기는 여러 회사에 투자하면서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철강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 철강 회사는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어 1901년 카네기는 모건계 제강회사와 합병해 US 스틸사를 탄생시킵니다. 카네기는 이 합병을 계기로 사업에서 손을 뗀 뒤 교육과 문화 사업에 몰두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카네기는 자신이 번 돈을 사회에 되돌려준다는 부의 사회 환원이란 개념을 실천한 시대를 앞서간 경영자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